올해 표때 세운 말씀으로 선택된 한 해를 지향하며 신앙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는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사실적인 삶을 가르치는 교훈이라 우리 생활의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3장 12절 이하는 하늘로부터 거듭난 삶의 중심을 찬송의 생활까지 지도했다면 18절 이하는 거듭난 사람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여기는 물론 피고용인은 물론이고 고용주에게까지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말하면서 공과 의를 행하라는 당부를 준 바 있습니다. 이 4장 2절 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군면입니다. 그 첫째가 기도의 생활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 생활은 기본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살아있는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죠. 육신의 삶이 호흡이 멎으면 삶이 끝난 것처럼 신앙의 삶에서 기도는 호흡을 계속하는 살아있는 모습인 것이 바로 기도이기도 합니다. 건강치 못하면 숨을 가쁘게 들이쉬거나 또 천천히 호흡하게 되는 것도 삶의 위기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2절만을 표때 세움으로 선택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2절에서 6절까지의 시작이 2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마당을 마음에 담고 올 한해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복음 증거를 당부하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역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삶의 믿음 생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발전되는 과학이나 문화와 편리에 매료되어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신앙은 쉽지 않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에 오시기까지는 끝이 아닌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었고 다시 찾아온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누이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9절 하반절입니다. 절망하고 끝나버렸다고 하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0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끝났다거나 죽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죽고 썩어서 냄새난다고 하는 사실적인 상황을 두고 진실하게 표현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요 판단이요 생각일 뿐인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비웃듯이 웃으면서 인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그런 표현을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장 19절에 라고 했는데 왜 죽었다고 하지 않고 죽은 것 같다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상황은 다 끝났지만 그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성일 뿐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에 다시 회춘해서 사라가 죽은 후에도 다른 아내를 두고 자식을 더 낳은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이죠. 그두라라고 하는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요. 분명히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걸,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박국에게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에 말씀하신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당부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가르쳐 주신 상황도 말씀과는 다른 상황이었음을 사실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1장 5절입니다. 그럼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징조들이 너무나 빈번한 이때에 우리가 이런 말씀의 표를 두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에서 4절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연결되는 게 뭡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짧은 기도의 요청 같지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어지는 내용들로 볼 때 이 기도는 단순한 삶의 표현 이상의 구원의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제사장적인 중보의 기도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에 개인의 호흡에서 그치지 않고 인류를 구원으로 불러들이시는 그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과 말씀이 누구보다도 충만한 바울이 전도의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면 기도로 협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효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2절인데 항상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영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계속해야 할 영혼의 호흡을 지속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이에요. 항상 낙심하는 대신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같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에서도 본문에 비슷한 내용과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럼에도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요청입니다. 기도에서 감사를 먼저 찾는 것은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고 또 같은 응답을 주시려는 확신을 갖고 드리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받은 직접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고 함께 누리는 것으로도 그런 것을 함께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불신자들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또 하나의 표현이 깨어있으라 하는 겁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레고리오 그런 말로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이런 등등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계속하고 라거나 기도의 감사함으로라는 당부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레고리오라는 표현을 자신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표현에서 가장 무게감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마가복음 13장 34절 누가복음 12장 37절 그리고 39절 모두가 다 재림에 대한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이라거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당부들을 속에서 같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당부는 우리 주님의 재림에 소홀함이 없게 하라는 당부로 기념한 현재의 믿음의 요청인 겁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3절에 읽겠습니다. 앞에 당부가 개인의 신앙 자세에 관한 적극적인 요청이었다면 이제 그러한 자세가 개인 속에서만 머물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 즉 교회 속의 역할을 해야 함을 주문하는 그런 내용이죠. 개개인이 재림을 앞둔 시점에서 경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못지않게 아직도 생명의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이 역사의 마지막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각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3절 첫 부분인데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의 요청을 여러 교회나 또 여러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은 그의 편지마다 나타나는 사실들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11절, 에베소서 6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그럼에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비슷한 내용을 살펴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서 6장 19절에 라는 말씀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의 증거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살피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는 요청은 효력 있는 전도의 기회가 성도들의 기도로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극동방송이나 월드 크리스찬 브로드캐스팅의 한국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회도 기도로 열리게 되고 기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귀중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로 받은 기회를 보다 효과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기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냥 그래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신 기회를 보다 효과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기도함을 배웁니다. 토요일 날마다 오늘도 방송이 나갑니다. 한 영혼이라도 진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단톡에다가 한국어 방송 올리잖아요. 이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를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여러분들 그게 적극적으로 기도한다면 아마 그 효과가 더 크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3절 중간인데 이것은 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는 골로새 앞에 1장 26절에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세에서도 세상에서 재미있고 구미당기는 그런 에피소드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함께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3절 하반절인데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은 단순히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넘어서 그 감옥 속에서조차 정상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로마의 시위대 안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됨을 보면서 자신이 참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배당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일때없는 이종배 역시 환원의 복음이 퇴색되어가는 이 역사의 말미에 석지 않은 환원 복음을 위해서 매임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게 돼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4절인데 이것은 바로 앞구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부탁했던 기도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기도의 역사로 바울이 때에 따라 또 사람의 종류에 따라 복음의 비밀을 풀어 증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들은 기도 없이 가능한 것이 없는 것은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바울은 자주자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환원운동의 교회이지만 이종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실제적인 협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이 교회 일에도 좀 힘을 써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5절, 6절입니다. 앞에 이제 기도해놓고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외인들을 향한 자세. 앞에서는 깨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부탁했다면 그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전도를 위해 기도한 만큼 아직 신앙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의 실제적인 자세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을 복음적으로 사용하고 아직 예수도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특히 언어 생활에 주의해서 생명을 나타내라는 당부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5절인데 신앙의 사람들이 지체 간에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불신의 사람들과 관계인 것은 그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사회적으로도 지명도가 낮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렇잖아요. 카톨릭하고 불교는 오히려 지명도가 높아졌어요. 교회가 가장 낮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당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외인, 엑소라는 말은 밖에, 외부에, 바깥쪽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간에 덕스럽고 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신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뵙거나 예수도를 만나지 못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특히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거지나 삶의 자세는 물론 언어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조심할 것은 여기 지혜로 행한다는 것이 꾀를 부린다거나 일부러 처신을 그들 앞에서만 잘하라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탕이라면 불신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로 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지혜로 행하여라는 당부는 그들을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것 역시 구원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 불신자들 속에 흡수되어 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삶의 자세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회 있는 대로 그들에게 예수도의 구속을 효과 있게 전해서 어떻게든 그들도 복음 속으로 불러드리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전략이 아니라 그들을 생명으로 불러드리는 일에 시간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제 6절인데 앞에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내용이 실제적인 부분으로 가장 쉽게 나타나는 언어 생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도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의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과 인용한 내용에서는 소금의 부패 방지 기능보다는 오히려 맛에 대한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비슷한 교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기록을 봅니다. 외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다른 특징은 말을 함부로 하고 욕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들을 요즘의 젊은 학생들 사이에도 듣습니다. 쉽게 들려오는 소리가 저속한 욕설을 쉽게 사용하는 것을 흔하게 듣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은혜 가운데에서 언어 생활을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라는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한 영화에서 보면 제가 그 얘기를 언젠가 한 것 같은데 한 목사가 나무 십자가를 항상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기분에 되게 상하면 이 나무 십자가를 딱 벗어갖고 나무에 걸어놓으면서 잠시만요. 그래놓고 욕을 해대고 그냥 주먹질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 죄송합니다 하고 또 이걸 쓰는 이런 이중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지요. 이런 준비된 자세가 된다면 불신자들도 자신들과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요즘 교통사고가 나면 어때요? 차에서 내려가서 삿대질부터 하고 그냥 큰소리부터 한다고요. 그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분위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큰소리 한 사람이 이기니까. 그런데 큰소리 쳐야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오면 다 판결이 나요. 근데 그때까지는 참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자세의 또 언어 생활일 겁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는 것은 개역 한글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과거의 성경이 했는데 소금으로 맛을 낸다고 할 때 골고루 섞이지 않으면 어느 부분은 짜고 음식하는 분들이 알잖아요. 어느 부분은 싱겁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거나 맛을 내는 소금 같은 복음의 진리를 고루고루 잘 섞어서 사용한다면 은혜를 끼치게 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다는 아니겠지만 불신자들처럼 더러운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하죠. 물론 불신자들은 다 언어 생활에 더러운 말을 쓴다는 건 아닙니다. 말을 맛깔스럽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역시 맨 앞에 말한 대로 기도하면서 말해간다면 가능할 겁니다. 조심이 될 겁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6절 하반절에 생명을 가진 자로서 교회 안팎에서 언어 생활을 덕스럽게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를 그리하면 이라고 했고 우리 상고에 가고 있는 베드로전서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불신자들의 구원에 대한 질문에 부드러우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두려움으로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그리스도교가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귀중한 신앙의 자세를 당부하시는 우리 주님의 당부를 듣는 듯 합니다. 아니 듣습니다. 육신의 호흡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영혼의 호흡을 쉴 수 없음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자세는 단순히 개인의 경건에 그치지 않고 전도할 기회를 얻고 대상에게 보다 호소력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불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의 경건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시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성령과 함께 언어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각 사람에게 구원의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 각자도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기 경건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서부터 모든 협력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이 임박한 말세 지마를 당해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혼란한 세상에서 언어 생활조차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서 올 해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